감사합니다. 우리 다 했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5주간을 주님께서 잘 돌아와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의 끝물에 가며 다음 학기 사람이 죽은 이후의 일과 종말에 있을 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둔 채 이 땅에서의 교회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에 관한 중요한 고백들을 다 살펴보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와 같은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매 그 신앙의 도리를 굳게 잡아 그 믿음의 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충만한 영적 은택을 맛보아 누려 평강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믿음의 자랑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찬송인 줄 아옵나이다. 이 시간에 교회의 권징의 부분과 교회의 구성에 관한 몇 가지 조직의 원리들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기구적인 권한과 권능 그리고 또 노회와 총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와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를 더듬어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는 30장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하다가 다 못한 교회 권징 제30장 2항부터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2항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직원들에게는 직원들 누구를 의미하죠? 교회의 직원들이에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첫째는 목사요, 또한 장로요. 특별히 이 집사, 안수집사라 우리가 일컫는 집사가 교회 직원의 항존직으로 존재합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있는 한 항상 같이 있어야 될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죠. 그것은 그 직분의 안수를 받은 이가 그 직분을 자기 죽을 때까지 종신한다는 뜻에서의 항존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 주는 직분은 종신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 교회적 직원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에 의하여 안수받아 선출되어질 경우에 그가 목사든 혹 장로든 안수집사든 부르심받은 이 항존직의 의미는 그것이 교회와 함께 교회가 있는 한 교회에서 꼭 필수 불가결하게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고 그 직분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종신토록 그 직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항존직은 아니죠. 권사 직분은 이제 한국교회나 기타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교회가 그 직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회가 세워서 시행하는 제도로서의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판단이 만일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또 성경적 원리에 위반됨으로 허락할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그 직분을 존속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생각할 때는 교회가 교회 목회적 위임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판단하여 세운 직분이므로 그 직분은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서리집사 직분도 한국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목회적 운영에 따라서 인정하고 있는 임시집권의 형태이고 항존직의 형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서리집사 직분은 보통이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그 타이틀 문화잖아요. 뭘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제일 조심스럽게 생기고 거기에 직함을 붙여주는 것이 고래로 그 상대를 존경하는 의미가 되어지고 또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 일꾼을 양육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집사가 되기 이전에 서리 집사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강하니까 그 미국에 있는 교단들과 이제 통합되어서 한인 노회를 구성하거나 한 지교회가 미국 총회나 노회 안에 산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한국 교회의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서리 집사, 도대체 그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번역을 할때 Deacon in Training이라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훈련 중에 있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Official Ordained Deacon, 그러니까 안수받은 집사하고는 구별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아예 서리 집사라고 우리 말 그대로 써서 읽으시오. 그들도 이제 권사란 말을 알아요. 되게. 그래서 권사 제도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미국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장로 직분의 여성을 세우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목사 직분의 여성을 세우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그 성경적 신학적 해석에 큰 갈등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왜 이것이 이제 문제 되었냐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사회적 지위, 사회적 리더십이 확장돼 나가면서 교회에 밀려온 이제 작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학적이며 성경적으로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목사와 장로의 직분의 부르심을 허락해야 한다라는 그 자체의 신학적 성경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작용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신학적 성경적 판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에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고 그 후에 아담이라 하신 말씀의 내용 관계 속에서 또 하와의 존재 창조 때 하나님이 그 존재 지으심이 아담과 합력하여 세우심에 있어서 그 역할의 가정적인 헤드십을 아담에게 위임한 것이라든가 등등 또 교회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부름에 있어서 그 목사와 장로됨의 자격을 말씀하실 때에 가정과 교회를 분리해서 보지 아니하시거든요. 가정 안에서의 가정의 질서를 잘 다스린 자라야 교회의 다스림의 질서에 합당한 자라 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헤드십의 연계성 이런 등등은 즉 말하자면 범죄에 있어서의 우선성과 창조의 우선성이 서로 배치되는 거죠. 창조에 있어서는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범죄에서는 하와가 먼저 범죄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가정 질서를 이루면서 헤드십을 남자에게 주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질서를 세우게 되면서 직분의 부르심의 성경적인 요구가 결국 남자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 성경의 곳곳에 있는 그 의미들은 결국 여성을 목사와 장로로 세운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교회 내의 영적 질서를 잡아감에 있어서의 성경적 교훈으로 이해하고 전통적으로 쭉 받아오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비평의 소리가 뭐냐면 타락한 남성들이 죄악을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피해본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이제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패한 남성 밑에 살아가는 순전한 여성들의 인권을 누가 보장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회적 이제 페미니즘의 운동이 등장하고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과 리더십에 관한 강력한 요구 그리고 가정의 질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들, 그래서 가사의 분담과 오히려 이제 역할의 전환이 뭐가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성이 밖에 나가 생업을 더 전담하고 남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일도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인가라는 사회 인식의 변화와 요구들 이런 등등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빼어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하여 변변치 않은 남자 100보다 한 명의 여성분이 가르침에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함에 있어서 여성적인 그 섬세성과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남성들의 무분별하고 감각 없는 그런 이제 자기 위주적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해나가는 그런 목회적인 부작용들에 비해서 여성의 원만함과 성숙함이 어머니적인 그 포용성으로 드러나니까 목회적 효력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의 사회 진출의 욕구, 그다음에 여성의 특성이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좋은 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 특별한 은사와 빼어난 은사가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여성의 인적 자원을 교회 안에서 왜 배타적인 교권의 체계하에서 배제시키는 것인가, 이런 이제 반발이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은 교회의 교권에 있어서 남성의 중심적인 목회적인 임명이, 또는 그것이 바로 뭐로 보냐면 가부장적 교권 체제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로부터 인류 사회 속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중심해오고 모든 사회 권력 구조가 그렇게 집중되어 온 것에 대한 반영으로서 교회의 정치 조직도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폐해성을 우리가 극복하고 수정하는 이만큼 동시에 교회 또한 그래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왜이 얘기를 교회 직원 얘기 나온 거죠, 지금? 근데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결국 이제 나눔의 현상,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되어졌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신앙의 규범과 그다음에 행위에 있어서 절대 규범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이 과연 그와 같은 성의 차별이 아니고 성의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모든 남자 하는 일을 여자가 다할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페미니즘의 표어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과연 이제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두 양성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생식과 그다음에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새로 더 자손을 생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러나 해부학적으로 꼭 그렇게 인간을 양성적 구분을 놓지 않고 한성 안에서의 계속적인 이 생식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상 뭐 못하실 것도 없거든요. 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단성 생식을 해나가는 이제 우리가 아메바나 박테라 수준에서 단성 생식을 보기 때문에, 단성 생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성의 생물학적 성의 차이를 두고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를 둔 것뿐 아니라 그것이 기능적이며 사회적이며 존재론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그 구별성을 하나님이 창조 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창조와 맞물린 인간론적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나 그러나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담을 먼저 지으셨을 때 아담의 갈비뼈로 여성을 지었다는 것은 그 여성과 남성의 어떤 인권적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동일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성으로부터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여 그 여성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그 여성이 남성과 겪고 남자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임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몸을 의미하는 하와와 아담 사이에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차별성과 차등성이 있을 수 없는 동등성과 동일 본질성을 암시해주기 때문에 인권적 동등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담을 돕는, 뭐라고 하셨죠? 배필이요. 그래서 말씀하심으로 서로 협력자의 조력자로서 결국 생육하여 번성함 이름을 짓되 아담이 어떻게 짓나 보시다 하시는 등등의 측면 속에서는 하와와 아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둘 사이에 양성적 구별에도 불구하고 또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떤 역할적 롤의 차이를 하나님이 부여하고 계신가 하신가라는 것이 이제 해석, 신학적 성경적 해석의 교훈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결국은 남성과 여성 각각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적인 역에서 각각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받은 바 신앙적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출발을 거기에 기반해 두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의 그 여성의 인권 문제, 여성의 사회 진출, 또 교회 안에서 위치 등등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터인데, 성경에 그런 근거에 두지 않고 사회문화적,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일반 사회문화적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가게 되어지면 성경을 통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질서에 따라서 주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여성에 대한 성경적 원리까지 침범해가는 그러한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이한 것은 여성의 그 능력과 범위가 매우 대단해서 그래서 실제로 모계 사회까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지만 대체 모계 중심 사회는 이제 인류 문화사적으로 관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인류 문화사적으로 여러 곳에 보게 되면 모계 중심 사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류는 아니었죠. 항상 비주류로 항상 드물게 관찰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형태에 있어서 되게 신화적이며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일수록 여성 중심적 종교성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산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기구했던 그들의 종교성은 결국 다산을 기대했고 실제 생산해나는 생식적 능력이 여성에게 있다 하여 결국 여성의 생식 능력을 종교화시켜서 그래서 그걸 신앙적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애굽과 가나안 근동 지방의 종교들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어머니의 무릎에서 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어머니의 손길에 길러지는 남자나 여자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생명과 보호에 관한 절대적인 영향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같은 문화적인 의미에서 교회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지금 우리가 보수 교단이라 이제 진보와 보수 이렇게 이제 나눠져 성격을 나눠 보게 되면 보수 교단에서는 대체로 이제 여성의 장로 안수나 목사 안수를 허용을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순복음교회가 그랬고 그다음에 성결교가 열어지고 있고 감리교 아마 열어놨을 거예요. 통합 측이 열어놨죠. 그리고 기장 측은 벌써 열었고 다소 이제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되게 사회의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다 하는 이제 교단의 특성일수록 결국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 인권 보호란 측면에서의 의식이 작용하게 되어지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신학적 어떤 그 교훈을 재해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여성에게 목사와 장로로서의 그 사회의 길들을 열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교단은 교단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전체적으로 진보를 할지라도 도덕성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보수성을 견지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가 이제 동성애의 상황이 점점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오는 현상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극히 소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방영했던 그 연속극 드라마 뭐예요? 미니시리즈 암 걸려 죽으시는 그분 누구더라? 완전한 사랑. 아, 이게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에 그 안 걸려 그 탤런트 어느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때의 그 남자 탤런트 이름이 차인태. 차인표. 차인표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머리 그, 그니까 한 사람 있죠? 그분이 이제 커밍아웃 했잖아요. 자기가 남 동성연애자라. 그 동성애자를 김수현 씨가 그 자기 극본 가운데 한 인물로 일부러 등장시키죠. 일부러 왜냐면 그 극 구성 요소상 그 같은 편향된 잘못된 성의 경향성을 가진 사람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등장을 시키고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비판의 소외적 눈길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대사를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집어넣는데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봐요? 그 극중의 호소력과 감성적 고통에 대한 이해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사실성을 그냥 인정하게 되어지고 과거보다 훨씬 더 부담을 덜 갖고 나는 싫지만 그런 사람이 어쩌겠는가라고 이렇게 봐지게 되죠. 그럼 거기는 어떤 상황이 변화되냐면 그 이전과 그 후에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도덕적 판단이 거두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성애 그러면 그건 죄야 이런 인식에서 그것이 현상과 사실에서 동성애로 나온 사람이 드라마에까지 나와서 울며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나도 그러길 원치 않았는데 내가 원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졌으므로 그러한 그 동성애에 대한 애정적 그 경향성이 나게 나타나는데 그걸 나는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게 일종의 뭐예요? 희생자요, 피해자죠. 이런 희생과 피해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제한하고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문화적 가치가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음에 그 사람 탓도 아닌데 죄라는 것은 책임과 맞물리잖아요. 책임이란 건 뭐예요? 자기 선택의 문제와 맞물리잖아요. 선택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의 가치를 슬 걷어 계속 지워가는 것이죠. 그 도덕적 판단의 가치가 지워지면 사실의 현상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병리적으로 볼 것이냐, 정상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병리적이라는 것은 꼭 죄란 것과 관계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픈 게 죄는 아닌 거잖아요. 그 병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장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것이 왜 장애인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성격의 서로 다양성으로 또 여자와 남자가 구별되고 같은 동성애도 성격이 가장 다양한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다양성의 하나로 이것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DNA상의 어떤 인자가 동성애적 경향성을 필요로 낳는다는 그 생물학적 원인을 규명하려고 애를 쓰죠. 그것은 이제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부여하시는 규범에 대한 철저한 배격과 도전의 한 저항의 현대 테크놀로지의 변장된 모습이죠. 우리가 DNA가 연구하는 유전공학이 많이 발달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감성과 판단과 성격의 유형들을 다 절대적 의미에서 규명해 놓은 발전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가능성들을 개념적으로 엮어보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생물학적 연구를 철학화시키는 과정인 것이지, 생물학적 연구가 바로 인간 행동의 윤리적 규범을 판단하고 그 영역을 침범해올 만큼 절대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연구고, 그래서 교인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를 해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되게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력은 뭐예요? 자연 안에서 유사한 생물체의 존재 구조, 해부학적 구조가 유사한 게 발견되어졌다. 그럼 뭐냐? 원숭이와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러므로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연결시킨다는 이 결론이 큰 차이겠죠?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뭐예요? 관찰이죠. 그럼 관찰인데, 그러므로 뭡니까? 진화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철학적 해석인 거예요. 그럼 이 해석이 맞느냐 하는 거지. 똑같이 관찰된 사실을 놓고 이것이 왜 똑같을까?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비슷한 디자인의 원리를 썼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 유사성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 같다는 것은 곧 그것이 생물학적 연계가 되었으므로 진화라는 철학적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들은 계속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 증거를 만들어서 짜 맞추고 계통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계통도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계통도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중간 화석이 없단 말이에요. 진화되려면 변화하면 A부터 B로 바뀌려면 A와 B 중간 단계에 있어야 점진적 변화를 할 테니까 A에서 B로 같이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 화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유일한 시도는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장관 세월 동안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만 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도 아니고 100억 년 넘어가는 그 긴, 사람이 상상으로 안 가는 긴 시간에 그 무한 변수를 놓고 그 변수 안에 모든 걸 풀어버리고 어려운 부분을 논리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동성애자의 문제도 결국은 유전인자의 어떤 것이 관계됐다는 식으로는 모든 발견에 대한 철학적 해석들은 결국은 매우 조심스럽고 대개 그 정확치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미 사람이 짐짓 생각하기에 동성애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실 판단에서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성을 향해 마음을 끌리듯이 동성을 향하여 어떤 그 특별한 에로스적인 어떤 그 마음이 끌린다.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그 사람 자체 안에서는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쳐보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 따라 도덕성의 책임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된 세상 안에서의 불규칙이요 부작용적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레귤리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있는 거죠.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지으심 안에서는 에러 없는 완전한 창조였잖아요. 그 이후에 죄로 인해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간 죄 가운데 미쳐진 이 세상 안에서는 결국은 이제 에러의 발생률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도착적 에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러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서의 도덕적 규범 자체가 상대화되어져서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등장해야죠. 상대될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왜 그러냐면 여성 안수를 인정했던 교단은 거의 예외 없이 동성애 문제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소외된 사회적 소외된 인권을 보호하던 차원의 문제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동성애가 생물학적 결과에 의한 것임을 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보호하고 위로해야 될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사회적 소외 계층으로서의 탈인권화 핍박을 받고 있는 존재로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도 뭐죠? 교회와 사회적 리더십을 개방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권 존중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성의 기본적인 것과 똑같은 논리로 파급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 에피스코팔 앵글리칸 처치도 결국은 사제를 여성 동성애자를 임명하는 일이 벌어져. 이번 여성은 뭐 임명한 일이 벌어지게 되므로 영국 성공회의 전 세계적 교파의 3분의 2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칸 그 성공회에서 전체 일어났죠. 우리는 교파 교인 수의 반 이상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 거의 3분의 1까지 점하고 있는데 너희가 1세계에 속한 너희가 전국 성공회의 리더십을 지고 그렇게 이제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형태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피선교성을 아직 못 벼라고 있지만 그럼 불구하고 우리는 단절하겠다라고까지 이제 선언을 했을 정도였어요. 이게 왜 그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동성애자를 그 안수 주는 데 있어서 통합측과 교단적 유대를 갖고 있는 미국의 PCA in USA가 있습니다. PCA in USA. 그게 대표적인 이제 신학교가 이제 프린스턴 세라니카 세미너리예요. 프린스턴 대학이 있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인데 프린스턴 대학에는 신학과가 없고 프린스턴 세미너리 신학과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세미너리 그 신학교와 그다음에 이제 유니언 신학교 뉴욕의 리치먼드 유니언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 이런 몇 개의 학교가 이제,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in US를 또 붙이는데, PC in USA, 그 교단, 전체 미국 장로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총회 안에서 동성애 문제가 10년 사이에 뒤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논의하다가 결국 허락을 하게 됐어요. 제한적 허용인데 노예별로 허락하라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PCUS에 있는 속해 있던 한인교회들 통합 측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 중심이 된 한인교회들이 한국교회 신앙상 신앙조사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 안수까지는 받았지만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령을 내고 난리를 했죠. 그러나 정해진 총회 결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흐름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허용을 할까? 명백히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허용이 될까? 그는 성경에서 죄라는 규범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문화적인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윤리적인 압박이 더 컸던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므로 그 부분을 열어두게 돼서 지금 교세가 현격히 위축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10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PCUS 교단을 이탈했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교단에 결국은 촛대가 옮겨지게 돼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복음적인 가르침들이 현재 힘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 안수 문제가 밀려와서 밖에서 보니까 이제 많거든요.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되죠. 자주 보게 되면 자연스러워지죠. 자연스러워지게 되니까 이제 문제의식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합동측 교단과 고신교단이 장로교에서 보수고 저희가 속해 이제 개혁합신 교단이 이제 소수교단이지만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는 이제 1000교회 아직 안 돼요. 전체 교회수가 전국적으로 고신교단이 한 2500교회 정도가 되고 합동측교단이 한 5500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합동측교단에 비해서 5분의 1 사이즈요. 고신교단에 비해서 2.5분의 1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수는 그런데 교회 각각 개교회의 규모수는 이제 또 따져서 교인의 전체 교인 수를 따지면 어떤 비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장로교가 중심이 되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합동 측, 고신 측, 저희 교단 같은 교회가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물결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그 부분이 만연해지게 되어지면 아마 교파적 구별이 아마 교단적 구별이 그 문제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서로 나뉘게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교회 직원을 얘기하다가 얘기가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필요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내가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면 생각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현대 윤리와 교인 이런 등등의 제목으로 오늘 현대 윤리상 문제되는 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다루는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직원들은 이제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 항존직의 이 세 직분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그다음 보세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라는 말 있죠.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는 이 말과 관련하여 직원들 그러면 목사와 장로 이 두 직분의 하나입니다. 그 안수 집사와 장로와 목사의 각각의 직분의 부르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목사는 장로의 한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직위명은 장로고 목회 성격상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서 목사라 일컫는 겁니다. 목회 성격상 부르는 이름이 이제 목사예요. 그래서 뭐 디모데서 3장 1절을 보면 감독에 일컫고 예배서 4장 11절에는 목사라 일컫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장로라 일컫고 고린도 후서 8장 19절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의 사자다. 교회에서 보낸 분이다. 교회에서 파송받은 교회가 세운 분이다 라는 뜻으로 교회의 사자다 하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전도인의 의무를 다하며 라는 말이 있으니까 전도인은 것은 꼭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작은 복음의 도리를 가르친 일 그 전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 4장 11절에는 그것을 교사라고 성격을 규정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린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청직이라고도 일컫게 되었습니다. 각각 목사를 가리켜서 청지기요, 교사요, 전도인이요, 교회에 부르시 파송된 사자요, 장로요, 감독이요, 이렇게 부르기는 모든 것들은 목사의 사역적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양하게 부르심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장로는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와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 장로의 사역은 특별히 목사와 더불어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특별히 위임받고 있는데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 영적 사물을 관장하며 감찰합니다. 그래서 신방에 힘을 쓰며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돌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행정과 권징의 일에 수종을 드는 자가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행정적 일과 권징의 수종을 드는 이가 장로인데 이 장로는 홀로 임의로 자의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요 목사와 협동하여 사역한다라고 교회 헌법의 성경 원리에 따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영적 사물을 관장하고 신방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에게 영적 권면을 하며 죄진 자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그렇지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 권징과 교회 행정적 의무를 주장하는 자로서 서 있다. 그러면 이제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교회의 재정 출납을 수납과 출납을 관장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일의 수납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환난 받은 자, 구제할 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자선과 자비의 일을 총괄적으로 맡아는 일이 바로 집사의 직분에 부르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같은 그 직분의 부르심의 성격에 따라서 교회가 무엇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자, 뭐예요? 첫째, 목사의 직분 생각하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된다. 두 번째, 장로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을 생각해보니 뭡니까? 권면하고 교회 권징을 통해 교회의 거룩을 파수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권면해야 한다. 그것이 있고 집사의 직분을 보니까 뭡니까? 교회가 구제와 자비와 그런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교회에 할 일이 성격이 그 직분 부르신 자의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뚜렷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일은 교회가 힘써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로 모여서. 그거는 이 원리에 따라 판단해 보면 다 나타나는 일이에요. 목사는 뭐 담임 목사, 임시 목사, 뭐 협동 목사, 뭐 은퇴 목사, 공로 목사, 원로 목사, 전도 목사, 뭐 목사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것들 각각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들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교회 헌법을 공부하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2항에서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는데 천국의 열쇠는 우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주님이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되어 있죠.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 열쇠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가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신 말씀에 이 열쇠, 이 열쇠는 분명히 권위와 권한이 있는 것이죠. 권위와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 열쇠의 상징인데 그 열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열쇠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과 권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권징이 바로 열쇠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열쇠의 사용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열쇠라는 것은 이제 은유법이니까 은유법으로서 열쇠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실체는 뭐냐면 말씀과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천국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그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주 앞에 나오게 되면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니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생명을 나눈 일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은 자가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복되도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여. 로마서의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사도바울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건 말씀이 곧 생명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권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권징을 통해서 실제로 천국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권징은 어떤 자에게 해당되어져요? 복음의 말씀에 위배하여 그가 신자로서 그가 근신해야 될 신자로서의 자격과 순결성을 잃어버려서 근신할 필요가 있다 싶을 때 이제 권징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권징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죄를 과도하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출교까지 명하게 되죠. 출교는 뭐예요? 교회에서 내어 쫓는 거니까 더 이상 교인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출교의 문제에 이른 사람은 교인되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니까 결국 천국문이 닫혀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권징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자, 그럼 보세요. 말씀과 이 권징은 누가 행사하죠? 누가 결정하죠? 결국 장로교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당회가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권징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감찰하여 그 상대에게 교훈과 치리를 통하여 그 영혼이 다시 주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의 견고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닫혀지나 그런 목적은 뭐예요? 열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무엇까지도 출교조차도 육으로는 명을망할지언정 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듯이 출교조차도 일시적으로는 닫지만 그러나 그가 돌이켜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가 이 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자극이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죠. 이와 같은 일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공동의회는 시험이 들어요. 온 교우가 다 시험이 들므로 이것은 당회가 은밀한 가운데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행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교회 전체적으로 해악을 미칠 일이 분명하여 이미 알려져 있거나 공동적 선을 위하여 모두가 아는 것이 가다 싶은 일의 경우는 당회 결정에 의해서 공동의회나 전교인에게 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교된 상황은 알리게 되어지죠. 출교의 결과는 알리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로 무엇으로 돼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매우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신중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여야 될 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교를 받은 자에게조차도 당회가 심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철저히 권징은 무엇에 기초한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상을 오래 참으시면서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 오래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하는 영적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378페이지 사망과 사항 몇 가지 얘기가 있고 있는데 잠깐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예. 좀 나눠드리세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뒤에서 나눠줘. 빵이 굉장히 조그매졌네요. 굉장히 서운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씹어도 뭘 나오질 않아요. 이럴 수가. 예고도 없이. 자, 378페이지, 페이지 순 각 다를 수 있고, 사망, 30장 사망. 사망. 자, 같이 읽어요. 교회의 권증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며,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노력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호들이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는 범죄한 형제를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영혼을 구함이죠. 그 형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다른 형제가 완악하게 그 범죄를 따라 행하여 결국 교회 전체가 오염되고 부패되는 일을 막도록 하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결국 뭐예요? 교회가 그 권징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방만하게 행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것을 배워 행함으로 교회가 스스로 정화의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하나님께로부터 뭐죠?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교회가 스스로 정화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신자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죠.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했어요? 참아들이 아니요 뭐라고?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백성이 죄를 짓고 권면과 말씀으로 환경적으로 압박하고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수단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 징계 매를 받고서야 비로소 마음속에 지펴지는 저 깊은 곳에서 신앙 양심이 계속했던 말해왔던 그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로소 악을 청산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매 맞기 전에 들어라. 그게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지만 영적 원리도 그대로 맞는 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도덕성에서 결함을 갖고 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주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니 죽게 하려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고 또 자신도 어쩔 줄 모르게 해서 능력이 없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방 가운데 나와서 주의 명 이름이 더럽힐까 두려우니 주께서 그 붕이 장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지 그 논리에 따라 하나님이 명예가 더럽히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결국 말라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뭐로 설명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우리와 하신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고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자신이 언약이라는 이름하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언약 이름하에 자기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교회에 매를 들어 정신 차리게 하신 일에는 결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매든 일을 이렇게 삼가하신 일이 없다. 반드시 매를 들어 정화하신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게 1930몇 년인가 7년인가 그때 이제 한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가결을 해요. 총회로 모여가지고 그때는 총회가 이렇게 나눠 있지 않고 통합 합동조 다 합쳐서 하나였으니까 이게 나눠진 게 6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장로교 총회가 하나였는데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일제 신사 참배의 압력에 이제 굴하여 결국은 총회적으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요 하나의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 타협을 이루어서 통과를 시켜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는 이제 순교자와 그다음에 끝까지 총회의 결정을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항했던 순교적 목사님들과 총회가 가결했으니 이제 정당해진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신사 참배한 목사의 주류와 뷰주가 나눠지게 됐죠. 주리가 훨씬 많죠. 7.3배하신 분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그분들이 다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교권을 장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으로 이제 여행 가는 것. 그래서 해마다 목사님들이 총회에 모여서 일본에 가서 여행 가서 기념사진 찍고 부흥회 하시고 돌아오고 막 그러셨어요. 황국이니까. 그 같은 타락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순교적 각오로 싸웠던 사람들의 일부의 무리가 추록성도로 모여서 고신교파를 나중에 형성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록성도들과 이제 신사참배했던 주류들 간에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졌죠. 해방 이후에 하게 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회개하라 라고 이제 재회개를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싸움 속에서 어떤 명분이 되냐면, 우리가 신사참배를 해서라도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됐다라는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는 그 죄였다. 그러나 우리가 목양을 누가, 양떼들 누가 돌볼 것이었느냐. 우리가 다 신사참배한다 거부한다고 다 감옥에 가버렸으면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었을 텐데 양떼를 누가 돌봤겠냐. 그래서 우리도 신사참배는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괴로운 사람이었고,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교회를 지킨 사람이다. 우리의 공로도 인정하라. 이렇게 논리가 형성되어지게 해서 수적 대립을 했는데, 결국 추록성도들이 수적에 밀리고 반발해서 결국은 교단을 탈퇴해버리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고신교단을 형성해 되어진 거죠. 우리가 아는 저명한 목사님들, 고신교단 순위 외에 일반 통합측, 합동측에 저명 목사님 대개 신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50년, 해방은 45년인데, 50년에 6.25 전쟁이 나타나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전쟁이 나요? 5년 사이에요. 5년 세월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쟁이 나는 겁니다. 50년 세월이 아니고 5년 세월이니까 해방되어지고 정신없이 국가의 정치를 수습하기 바쁜 상황에 전쟁이 빵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북한에 있던 평양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에 있던 평양의 모든 복음의 전초요 불씨였던 그곳으로부터 철저히 한국교회가 유린당하고 순교자의 피를 엄청 흘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라고 한국교회에서 해석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결국 일제 말기에 결국 신사참배라는 큰 우상숭배 죄악을 공식적으로 가결하면서 범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망발을 일삼게 되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결국 6.25전쟁이라는 민족 분단의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공산당에 압제하여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피해 죽음을 얼마나 많이 했어야 하는가. 그리고 북한 교회 안에 특별히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단절되어지고 비참한 온대까지 50년 넘는 세월에 이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영적 배도의 큰 사건이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감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감된 해석은 역대기를 보게 되면, 또 열왕기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 이스라엘 교회 역사에 대한 영감된 역사 해석을 줘요. 사도행전도 역사 해석이 있죠. 그러나 그게 비추어 영감된 해석은 있지만 우리는 적용을 할 따름이지 누구도 권위 있는 영감내 해석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 한국교회가 그렇듯이 개교의 역사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교권 안에 타락해버리고 교인들이 방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그 교회를 이제 매를 들어 치시게 되어지죠. 그런 일은 늘 있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막기 위하여 교회 권징이 서 있어야 한다. 이게 사항입니다. 사항 같이 읽어요.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 제명을 과할 수가 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디도서 3장 10절 35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디도 3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우리 교 중에서 발견되어지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렇죠? 훈계한 후에 그 다음에 멀리하라 했어요. 훈계란 말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 본 뭐죠? 권계, 어드모니션이에요. 꾸짖어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나 부드러운 차원입니다. 그리고 멀리하라는 것은 결국은 수찬 정지에서 교회로부터 제명까지를 암참축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미 교회의 권징의 유래에 대한 한 예를 이미 사도 시대 때부터 이미 세워주고 계신 것이죠. 디도서 1장 13절을 앞으로 보게 되면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면 네가 저희를 어미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돼 있죠. 어미 꾸짖으라. 이것이 권기의 또 좀 강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당회에서 그 일을 단순히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는을 넘어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엄격히 책망하는 일도 함께 권징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인 됐다고 생각할 때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각오해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당회에 초치되어져서 어떻게 그 앞에서 꾸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교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적 감찰의 양육의 책임을 누가 져요? 장로교는 당해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걸 각오해야 되는데 거기서 삐지고 화를 내고 왜 나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반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어떻게 됩니까?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 된다면 가서 이것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뭐 신자니까 등록하고 뭐 참 네. 디모데전서 앞에 있는 5장 20절을 한번 보게 되면 17절부터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일에 마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셨죠. 여기 보면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이 권징의 한 형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 그 같은 죄악을 범치 않도록 해야 될 공적인 발표가 필요할 경우에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도 아 이와 같은 죄를 범할 때 교회로부터 끄쳐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장로나 목사는 송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경거망동하여 권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는 것은 두세 증인이 있을 때 비로소 받을 것이요 받은 다음에 뭐죠? 조사하여 과연 그것이 그런 것인가를 살피어 신중히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가 교회 앞에서 주는 이거 편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권징의 주체가 되잖아요. 당회니까 당회원끼리는 서로 봐주라는 뜻이 아니고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그 책임성과 영향력의 중차자 때문에 그것이 혹 잘못된 것을 위하여 교회에 악영을 미칠 걸 염려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 19절은 바로 앞에 있는 17절과 맞물리는 것이에요.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 치리와 영적 감찰을 의미하죠. 장로님들의 일반적 의무고요. 말씀에 가르치는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 교회 안에 주는 영적 질서에 대해서 권징적 주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천국 열쇠를 여는 것이요 권징을 잘 다스림으로 해서 막을 자를 막고 다시 세워지는 재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의 일을 책임 맡은 자에게 있어서는 결국 19절에 송사에 관한 부분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되고 따라서 22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나 경솔이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안수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에서 직원을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데 그 결과는 결국 그 교회 수준인 거예요. 뭐 울고 나서 직원 선출해놓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의 말씀의 가르침과 권징의 질서가 우게 훼손되어지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어떤 현상들을 나타낼 때 모든 직원은 결국은 자기 책임들인 거예요. 일반 선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거를 똑바로 하자. 돈 받고 선거하지 말자라고. 일반 선거에서. 그렇죠? 일반 선거에서도 국회의원이건 그 지자체 단체장이건 대통령 뽑을 때조차도 우리가 일꾼을 잘 뽑아야 나라가 편하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하거늘 영적 책무를 감당해야 될 교회 직원 선출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 옆에서 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어떤 자를 부르 세우는가에 대한 근심과 신앙적인 판단들을 조심스럽게 하지 아니하면 다 죄 짓는 일이에요. 너무 만연돼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얼마나 의식이 없는지 몰라요. 교회 직원 뽑는 것을 아무튼 그건 다 교회의 연약성과 부정성입니다. 가르치지 아니하여 그런 것인지 가르치나 듣지 않아 그런 것인지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직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요. 그 일의 성격과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성실성이 결여되고 그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할 줄 모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직원은 있으나 뭐예요? 기능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약해지고 병들게 되어지죠. 한국교 일반 속에서 한국교 일반의 교회 직원 선출의 관행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찌 보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외의 상식에도 거슬리거늘 하나님 보실 때 오지긴 하시겠는가. 한국교회 예외 없는 전체적인 교회 속에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이 부분에서 현저한 타락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하지 말씀하셨어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자, 그리고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제명까지도 명할 수 있게 된다. 마태복음 18장 가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가보게 되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하시고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결국 마지막 선은 뭐죠? 교회의 권면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주님이 뭘 덧붙였어요? 열쇠를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주신 열쇠를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17절에 이방의 세례가 열리는 그분과 맞물려서 권징의 의미를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31장 여러분 31장을 찾는 대회와 협의회 스너드와 카운슬도 있는데 대회와 협의회 그 앞에 31장 위에 혹시 여러분 23장 3항이 붙어 있습니까?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심판의 구판이나 그 3항은 무엇 때문에 붙었냐면 첫째 줄 보세요.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떠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위정자는 누구예요? 세속적 권력을 가진 자죠. 대통령이라 쳐보자. 대통령이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고 집행하는 영적 권세를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오늘날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과거에 왕권 제도 때문에 그랬어요. 왕권 제도 때문에. 왕권 제도 때문에 왕이 실제적으로 교회도 왕권에 속해 있을 때 교회가 왕권에 대한 발동으로 교회를 부르고 뭐 하고 하는 일이 있었죠. 태초에 삼일체 교리 예수님의 신성을 확정 지은 니케아 회의 325년 AD 325년에 있던 니케아 회의는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로 공교회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소집된 것이 니케아 종교 회의입니다. 그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정되어지는데 누가 소집했냐면 황제가 소집했어요. 로마 황제가. 그 이후로 세속권과 교권의 문제가 서로 어떻게 구조를 상관관계를 가졌는가 심각한 문제였어서 중세시대에는 오히려 교황권이 세속권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교황이 왕권을 인정하면 왕이 쓰는 것이고 교황이 왕권을 부정해버리면 그 왕권은 권위를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되어졌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다시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교황권, 왕권과 교회 권력이 서로 갈등 관계요, 긴장 관계 속에서 누가 이 헤게모니를 더 지는가를 싸웠는데 오늘날 바른 신앙 고백의 원리는 종교 분리입니다. 다시 한번 세속 권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권한에 따라서 도덕법이 쓸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고, 영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영적 권징까지 포함하는 교회적 권세는 교회의 직원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라고 서로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직원이 교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가 사기를, 경제적 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한 경제적인 사기를 쳐서 거짓말로 숱한 사람의 돈을 긁어먹고 탕진해버린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제사범이 되어지니까 세속 권력에서부터 뭐죠? 그가 처벌받을 수가 있죠. 동시에 그의 그 어떤 생활에 대한 영적 반성이 없게 되면 교회로부터 뭡니까? 영적 치리를 받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자가 살인을 죄를 범했어요. 그 자가 살인죄에 몰려서 세상법으로부터 처벌을 받죠. 교인이지만 세상법으로 처벌을 받죠. 그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그 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교회로부터 영적 치리를 다시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일 세상의 권력으로든 발각되지 않은 어떤 죄악을 교회가 먼저 발견할 경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서 교회가 먼저 그에게 너는 살인과 사기와 그 모든 죄를 벗어나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가? 교회는 물리적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실에 관하여 영적 치리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왕이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 우리 총회가 모이는데 일일이 한 번씩 총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나누는데 그 왕이 총회 소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해야 한다. 신앙의 교리적 문제에서 이런 충돌이 있으므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해서 왕이 필요를 판단해서 소집을 시켜서 총회해! 그래놓고 총회하는 일을 쭉 보고 간섭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이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할 때, 긍정적 측면을 보게 되면 왕은 교회가 신성하며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일 수 있는 일에 평화를 보존시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왕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유임하면서 그걸 인정해두는 교파가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될 때만 해도 영국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이것이 신앙고백상 정치 체제가 바뀌어지고 인정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세속 권력이 교회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교회 총회는 오직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소집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지죠. 그래서 31장 1항을 보게 되면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교회를 넘어서서 그 개교회 위에 대회나 협의회로 불리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 이 항의 위정자들이나 유정자들이 목사들과 이에 적당한 인물들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여 종교 문제를 상의하고 충고하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유정자들이 교회에 대해 공적인 적대 행동할 때는 그리스도 사역자들이 스스로 가진 직무에 따라 그들의 교회에서 파견된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 같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고백상 우리가 바꾸고 교환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정자들이 목사들과 이에 적당한 인물을 구성해 회의를 소집하여 종교 문제 상의하고 충관 일을 합법히 할 수 있다 해서 줄치고 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위정자가 교회의 총회 소집을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가 없다. 교회 헌법상 오늘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상에서 이것은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의 반영으로 우리가 오늘날 받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근데 위정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적인 적대 행동을 할 때 그리스도 사역자들이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총회 소집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반의 부분은 인정이 되어지고 적 위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거의 문제고 오늘은 인정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3항과 4항에 있어서 대회나 협의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데 내용이 나와요. 그 전체 내용을 나눠준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물 첫 번째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404페이지. 예. 여러분, 나눠진 프린트물은 뭐냐면, 이게 헌법책이에요, 헌법책.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저희 교단의 헌법책입니다. 이 헌법책 안에 담겨 있는 교회 헌법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 필요한 부분을 오늘 공부 내용 관련해서 헌법에 나눠드렸어요. 자, 305페이지 제 오른쪽 15장 당회 보면 당회 권한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 1조 당회 조직. 당회 조직은, 자, 읽어봐요. 시작.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성립되는데 세례교인 몇 명 이상? 25인 이상으로 된다. 세례교인 25인이 안 되는 개척교회교는 어떻게 되죠? 당회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하게 되냐면 기존에 당회가 있는 어떤 교회에 속하여 그 당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당회장이 있어요. 임시당회장이 그 개척교회에 당회가 없는 하려 개척교회 어느 이제 강도사님이 또는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세례교회는 25인이 안 된다. 그럼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도와주는 기존의 자립교회가 있어요. 25인 이상이 되는 그 교회 당회장이 노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당회적 지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례 주는 문제 뭐 어떤 뭐 결정들을 당회 주도를 받게 되어 있죠. 당회는 25인 이상의 교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두고 넘어가서 당회장은 누가 되는가? 306페이지 당회장은 제1항 1조 3조 1항 읽어보면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되어진다. 2항 시작 대리당회장은 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당회 결의로 임시 청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3항 임시 당회장은 시무 목사 없는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에서 작정한 목사이다. 그 다음에 4항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이 시행한다. 미조직교회라는 것은 25명의 세례교인이 없는 교회로서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당회의 직무가 무엇인가 보세요. 1항 읽어보면 당회의 직무는 영적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니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2항 입교한 부모를 권하여 그들의 어린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게 하며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문답하여 명부에 올리는 일과 주소가 변경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를 교부 또는 접수하며 합법적으로 모두 한다? 제명도 한다. 자, 유아세례는 입교한 부모에게 권하여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권면에 따라서 받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3항 같이 읽어봐요. 예배와 성례 거행에 봉사하며 그렇죠? 장로님들 하시죠? 목사가 없을 때에는 다른 노회에서 다른 목사를 설교하기며 성례를 집행하는 결의를 누가 해요? 당회가 하는 것이에요. 재직회나 공동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4항 같이 읽으면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는 일을 한다. 임직식 하죠? 누가 해요? 당에서 결의하여 언제 어느 날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결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항 같이 읽으면 권징하는 일에 봉사한다. 권징의 내용은 같이 읽어봐요. 범과자에 대하여 먼저 교인들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8장 15, 16절의 말씀을 실행한 후 당회는 그 범죄자와 증인을 불러 사랑으로 심사한다. 내용을 알아야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을 불러 확인할 수 있으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는 죄의 정도에 따라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할 수도 있다. 당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권징은 누가 결정해요? 당회 가는 것이 재직회 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넘어가시고 제5조 당회에 관한 16장 노회가 있어요. 노회. 노회는 뭐냐? 각 교회는 당회가 있으면 각 지교회, 각 개교회가 모여서 뭘 이루어요? 노회를 구성합니다. 노회 성경적 배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 여러 지교가 되었으나 서로 협의하여 도와서 뭘 하기 위하냐? 교리를 순전하게 보존하고 각 교회가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가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권징을 동일하게 해요. A교회에서는 권징을 했는데 B교회가 권징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게끔 하는 것이에요. A교회에서의 권징이 유효하게 B교회도 적용되도록 노회 산하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게 되어지고 영적 지식과 바른지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성취한 노회 같은 단체가 있는 것이 기념하고 사도시대부터 이미 이것을 행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노회 직무 310페이지 제6조 1항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지휘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감독한다. 목사 후보생이란 신학생을 의미합니다. 신학생, 목사 후보생은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목사 후보생이라 일컫습니다. 이 목사 후보생이 대체로 파트타임으로 교육 전도사가 되어지죠. 그럼 전도사란 누구냐? 전도사란 목사 후보생이 교회 담당하는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가 아니고 이 전도사라는 임명은 노회 고시를 보아 전도사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전도사로서 상임 전도사로 일할 때에 전도 자격을 주게 되죠. 강도사란 목사 후보생이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말씀의 강도권만을 먼저 허락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사라고 합니다. 결국 목사의 일을 말씀을 가르치는가 성례에 집행하는 일하고 둘로 크게 나누면 먼저 강도사란 어떤 것이죠? 말씀 사역 부분을 먼저 인정받는 것이고 성례 집행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 안수 때 보완적으로 받게 되므로 목사의 기능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사는 목사 되기 이전에 말씀 강도권에 관하여 노회로부터 허락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교회에서 가르친 사람은 강도사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가? 이런 문제 등장하죠? 그렇지는 않고 교회 당에 의해서 말씀을 교수하도록 당회가 인정한 자에 관해서는 그 교회 안에서 교수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강도사는 뭐냐? 총회적인 차원에서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그 총회적 차원에서 강도사는 어느 교회나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항을 보게 되면 노회는 각 당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허니와 청원과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관은 노회 결의도 권징조례에서 재판부의 위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소장을 접수하여 총회에 보낸다. 그러니까 노회는 총회와 관계 속에서 일종의 개교의 어떤 문제 상황을 재판해주는 일을 노회적으로 하게 하죠. 그래서 4항 교회 순결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5항 지교회가 설립하고 또는 분립하고 합병하고 폐지하는 그런 등등의 노회적인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개척해 나간다. 우리 정성현 목사님 교회를 개척해 나가셨을 때 그 교회는 혼자 딱 세워놓고 나 교회다 인정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회의 감찰과 지도를 받게 됐어요. 노회가 보고 교회의 형편과 임시 당회를 설립해주고 당회장을 선임해주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노회가 계속 감찰하여 나중에 자립교회 조직교회로서 인정해줄 때까지는 노회 산하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는 결국은 노회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는 목사 안수를 누가 줘요? 개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노회가 줍니다. 노회가. 목사 안수를 자 보세요. 예컨대 강도사님이 있다. 그럼 강도사님이 교회가 청빙을 하죠? 청빙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 안수는 교회 청빙에 근거해 주게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남포교회에서 A 목사의 강도사님을 청빙하여 목사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 청빙의 경우는 담임 목사가 있겠죠. 부목사가 있고 교육 목사가 있고 등등 있겠죠. 여러 가지 남포교회에서 그걸 목사로 청빙하여 사역을 위임하는 성격에 따라서 부목사나 교육목사나 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청빙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다 뭐죠? 목사로서의 공통성을 갖는 것이죠. 목사로 세우는데 목사로 청빙은 개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안수는 누가 주는 것인가? 노회가 주는 것이라. 이게. 개교회 청빙에 근거하여 노회가 안수를 주므로 목사의 소속은 어디에요? 호적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노회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호적이 노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목사가 개교회를 뭐하죠? 사임을 하거나 사면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목사로서 소속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런 목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무임 목사라 하는 거예요. 아직 임직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의 목사라 해서 무임 목사라 해요. 그래서 사역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라는 개념이 장로교에서는 허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노회는 그러면 무임 목사를 마냥 두느냐? 그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 없이 5년 이상 동안 의도적으로 사역을 감당치 않은 목사는 무임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목사직을 사면시켜버려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소명이 없다 판단하여 사면시키죠. 이유가 있을 경우에선 한해서 유보적으로 놔두죠. 5년 기간을 두는 것은 뭐냐면 최소 5년 기간 동안 사역의 기회를 소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때 기회 주실 것을 믿는 일정한 기간의 상식적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은 나중에 해임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부목사나 교육목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해마다 그 교회에서 다시 의결하여 노회 청원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으면 노회 청원, 노회에서 허락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 시무가 연장되어지는 것이고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은 임시 목사로서 1년간 사역을 한 뒤에 그 교회가 담임 목사로 기뻐하게 되어지면 그게 담임 목사 되어지는 것이고 혹 1년을 더 연장하여 임시 목사로 2년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위임식을 한다. 위임식 한다는 말이 위임 목사 됐다는 것은 결국 담임 목사로서 세워졌다는 뜻이 되어지고 매년마다 재가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되어지고 다른 형태의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1년마다 그 임기가 이제 이렇게 당회적인 가결을 통해서 노회에 허락이 돼요. 당회 가결하면 노회는 이제 허락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나? 그렇게 되어서 연장이 되어 나갑니다. 그 문제는 이제 노회가 관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침례교회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른 개혁교회에서는 개교회가 안수를 주고 개교회가 청빙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교회가 청빙하여 안수 주는 교회는 그 교회를 사면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게 돼요. 전직 목사로만 남을 뿐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게 되죠. 그러면 다시 부르심을 받으면 뭐가 되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이제 모임 목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목사직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총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조금만 더 할게요. 총회는 314페이지 1조 중요한 부분. 총회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일시적 회합이다. 이게 중요해요. 일시적 회합이다. 그러니까 총회는 약속하여 언제 모입시다 하는 그 모일 때만 열리는 것이고 항상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노회는 항상 있는 기관이에요. 총회는 필요해서 모여지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총회장은 회의를 하는 동안에는 총회장인데 회의가 끝나면 총회장이 직함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의 모습으로 계속 불려드리고 있죠. 총회 사역의 형태는 3조 전국교회 회합인 만큼 사역은 광범위하죠. 그렇죠? 우선 총회에 할 일이 316페이지 어떤 일이 있느냐. 1항 제6조 1항 316페이지 총회는 모든 교회들 또는 노회들의 단합을 위하여 필요한 일에 봉사하고 노회 차원의 치리가 안 되는 문제는 총회 차원에서 치리를 합니다. 그 2항 중요하죠. 신학적 해석의 결정은 총회가 합니다. 성경에 의하여 교회 헌법 안에는 우리 신앙 고백, 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이 들어있는데 교회 헌법이 어떤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논쟁점을 해석하는 최종적 권위를 총회가 지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322페이지 보면 공동의회가 나옵니다. 공동회. 공동회는 무엇인가? 공동회는 이 회원권은 흠없는 입교인, 입교인이라는 것은 세례교인을 이상을 말합니다. 어릴 유아세례 받고 입교한 자나 세례받은 자를 말하는데 소집은 당회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직회가 청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필요로 하거나 재직회 청원이 없을 때 그리고 흠없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거나 노회 요청이 없을 때는 저절로 공동회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공동회는 스스로 소집이 되는 권한이 없고 어떻게 해요? 당회나 재직회나 입교인 3분의 1 노회 요청이 있을 때 그거에 근거하여 공동회 열리게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공동회를 해마다 한다. 왜 안 하느냐? 당회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재직회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흠없는 입교의 3분의 1 조상이 요구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공동회는 조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회가 공동회를 요청을 해요. 관례적으로. 왜 그래요?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회의 내용 1. 연말 정기 공동의회. 이 정기 공동의회는 결국 당회가 요청을 하는 것으로서 못 박은 당회적 결의에 근거해서 정기 공동의회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경과 사항을 듣고 당회가 무슨 일 있는지를 공동에서 보고하고 당회가 스스로 자신하는 일에 대한 여호와 장치요 감찰의 의무를 공동의회의 당의 의결로 부여해놓고 있는 것이죠. 재직회와 교회 소속기관의 종합보고와 재정결산과 예산을 채용하고 법대로 제출한 사건을 의결하며 목사 청빙을 하고 장로와 집사 권사 선거에는 이렇게 선정하고 그 밖의 투표에서는 과반수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상 나와 있습니다. 재직회는 어떠냐? 재직회는 조직은 어떻게? 재직회 조직은 지교의 당회원과 집사를 향한 재직회를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고 넘어가면 재직회 사항은 뭐냐? 3조 1항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재정적 의무예요. 재직회는 금전을 관리하고 2항도 보세요.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며 회계 집사로 하여금 회계의 금전을 출납케 한다. 그리고 3항 헌금 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한다. 그리고 4항 공동의회의 1년간의 경과 사항 및 일반 수지 결산 전부 재정이죠. 예산안을 편성 보고하고 회의 통과를 받으며 그리고 5항 필요시 공동 소집하여 당회에 청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회 성격은 뚜렷이 무슨 일이냐면요 재정 처리 문제에 관한 특성으로 모아지죠. 이런 등등이 헌법에 나와 있는 각 기관들, 교육회, 재직회, 공동회,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 이런 등등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 나와 있는 31장에 나와 있는 결국 뭐죠? 대회와 그다음에 협의회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오늘날 교회 헌법상 나눠진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정 보완하여 오늘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되시고 다음 2학기 때 우리 한 번 더 강의해서 외순신앙 목사 마치는데 31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문제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런 등등 문제에 관한 논의를 다음 학기 때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신 것과 성경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하여 교회를 세우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영적 은택의 내용을 각양 각색 여러 모양에서 다 점검해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날 현상적으로 드러내는 교회 모습까지 실천적으로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찌 될까? 신앙의 순례길을 이렇게 마친 다음에 우리에게 주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다음 학기 한 공부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필요한 A부터 알파와 오메가를 여러분 다 공부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잘 마치게 하시고 교회의 유형교회로서 교회 현상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며 거기에 지치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도에 따라서 합당한 신앙의 반응을 보이며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성례의 귀한 것을 알게 되어졌고 또한 교회의 말씀과 권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운영상의 중차된 모습과 직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임받은 책무 그리고 그걸 통해 순종해야 될 교인들의 의무와 책임들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을 통해 주께서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시고 마귀로부터 우리 영혼이 아사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안전히 지키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 믿사옵나이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우리 영혼이 안전히 거하며 동시에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이 아름답고 순결한 상태로 유전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